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저는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말씀을 나누지만 할 때마다 떨려요. 그래서 앉아서 오늘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에 그래 계속 떨려라. 너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익숙해 있지 말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떠는 거 잘하는 거다. 예,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 자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해서 물 한잔 한번 먼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강의를 쭉 해오고 있는데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말은 처음부터 듣지 못했던 분들이 좀 계시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생소한 얼굴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11장 말씀이에요. 두 증인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한된 시간에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선별적으로 뽑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증인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종말의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그 말씀 잔치의 주제는 종말과 교회,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번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두 개의 단어가 남을 거다. 종말 그리고 교회. 그렇게 될지는 한번 오늘 오후까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낙서를 좀 해본 건데요. 종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종말이란 뭔가.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할 때는 이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니까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불교는 윤회설이기 때문에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계속 돌고 돌죠. 그래서 뭐 뭐가 잘 되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그런 이야기 농담 삼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역사관은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고 창조의 핵심은 에덴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이 만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도 말하죠.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가 회복되는 순간, 에덴이 회복되는 순간, 그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종말을 향해서 성경의 역사는 진행을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때 어떻게 에덴의 회복, 창조의 회복,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읽으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회복의 흔적은 성전입니다. 성전과 에덴 매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나무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름을 제가 몰라가지고 막 헤맸는데 목사님이 그 사이에 찾아보셨어요. 메노라 맞죠? 메노라 이 그림 보신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촛대 7개가 있죠. 이게 무슨 모양이냐? 에덴의 생명나무의 그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덴 성전 안에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에덴의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전 성막 대표적으로 이 에덴의 회복의 정황을 재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에덴의 충만한 삶을 거기서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구약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새 창조의 회복을 혹은 창조의 회복을 에덴의 회복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 죄가 많으니까 교회 들어와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의 상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에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훈련되어 가는 거죠.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은 상당히 이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써먹으려고. 순장, 원래 써먹으려고. 사실 제자 훈련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에덴,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거지가 왕자 되어 있거든요.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거지가 왕자 됐는데 깝깝하죠. 그러니까 왕자답게 살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되어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봐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초림 때 종말의 성취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현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는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고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재림 때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의 회복,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치밀하고 정밀하게 경영해 오시던 그 목적, 새 창조의 회복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구약에 이제 이런 전체 전반적인 그 종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선지자들이 종말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예, 특별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바벨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의 새 창조 회복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정황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오는 사건, 이것이 선지자들에게는 새 창조 회복의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사건과 그들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되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버랩이 되어 있는데, 그때 종말적 메시지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로 딱 취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바벨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출애굽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심판을 시행하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었습니까? 애굽이었죠. 바로 왕이었습니다. 또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그 심판으로 인하여 초래된 구원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항상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때는 이방인들을 심판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그것은 그들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은 그들을 회개케 하기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정화하기 위한 목적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논했던 메시지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자, 이런 그 패턴이 그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신약 시대, 종말이 시작됐잖아요.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자, 예수님 오셨어요. 종말이 왔죠. 그러면 이 출애굽 때의 패턴, 또 이 선지자들이 종말을 내다보면서 선포했던 말씀의 패턴을 적용해 보면 종말이 왔습니다. 구원이 발생했죠. 구원은 누굴 향한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는 누구?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고 그림자지만 신약의 그 실체는 신약의 성취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심판의 역사도 일어나겠죠.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사탄을 향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어제 오후에 저녁에 5장 말씀을 같이 나눴죠. 5장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그 책임을 뗀다는 것은 다니엘서 8장과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 복습을 못하겠고요. 조금 이 부분 이해 못하시더라도 내 잘못이구나, 어제 참석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구나, 이렇게 당 자신을 자책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그 말씀에 집회 기회가 있으면 참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야박한가요? 할 수 없습니다. 네, 5장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8장과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는 그 5장 본문의 이슈, 거기에 대한 배경을 살펴봤어요. 다니엘서 8장과 12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봉함하라, 임봉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는 그 실체가 감춰져 있을 것이다. 물론 그림자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 실체는 감춰져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그 실체가 성취되어 꽃이 피듯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다니엘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이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종말을 돌이켜 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 줄 것이냐. 답이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다람이 쳇바퀴 돌듯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들이 에덴에서 위임받았던 왕적 지위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린 양이 책임을 뗍니다. 예. 어린 양이 나와서 책임을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자,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6장에서는 5장에서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고 하고 어린 양이 책임을 뗄 것이라고 답이 주어졌죠. 그리고 6장에서 책임을 떼죠. 그러니까 5장과 6장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5장에 대한 이해 없이 6장을 읽으면 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5장에서 어린 양이 책임을 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6장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에서 책임을 떼게 되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6장에서 책임을 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바로 5장에서 밝혀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다. 자, 인심판 시작이 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장에서 밝혀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체계인이 떼어지게 되었다. 그 체계인이 떼어지게 된 그 마지막 재림 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본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오리엔테이션.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 예수님의 탄생 혹은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약속, 이미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 될 것이냐? 재림 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종말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종말적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 재림 구름만 봐도 예수님 재림할 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 재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종말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말적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푹 잠겨서 그 은혜에 충만해서 예, 죄사함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종말적인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종말적인 신앙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삶이라는 것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종말적 삶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두 증인 이야기인데요. 주제는 증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종말적인 삶을 할 것인가?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물론 구원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심판 세 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슈, 잠깐 복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슈는 뭐냐면 누가 진정한 이 우주 역사의 통치자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로마 제국 황제를 예배할 것이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일곱 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다. 성도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 거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는 자에게 절을 한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보좌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이슈를 터뜨리고 거기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찮지만 문맥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에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맥은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자, 9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화면에 말씀을 띄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9장 20절부터 21절, 그것은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시작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이제 막 심판이 벌어지고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옥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현상을 막 나타내 주시고 그러나서 20절부터 21절에서 보여주는 심판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 도리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복수를 행하고 이 복술 이게 뭔지 아시죠? 전보는 거. 예. 아, 한국의 최순재 씨가 이 복술의 전문가가 아닌가? 한국이 이런 죄악에 정점이 있었다는 사실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복술, 우상에게 절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당연히 회개하는 거 아닌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예,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셨죠? 했죠? 그 애굽을 심판하셨고 바벨을 심판했죠?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이 대상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세상을 심판할 때는 회개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항상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 여기서 이 세상 여기 이 20절과 21절에서 언급되는 이 대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회개하자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 자체가 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 15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기는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째 천사가. 방금 봤던 본문은 몇 번째? 여섯째. 본문이 굉장히 뒤로 건너뛰죠. 11장 15절. 방금 봤던 본문은 9장 20절 21절. 여섯 번째 나팔 심판. 그 중간에 뭔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나팔 심판. 결과를 보니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자, 방금 봤던 9장 20절 21절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그 세상 나라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맥락이 잡히십니까? 네. 이게 이 본문을 읽는 관전 포인트예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심판의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 살인, 복술, 음란 그 행위를 계속해 갑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벌어지는 결과는 바로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두 증인 이야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싶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죠? 아니 너무 마음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정해주세요. 거기 맞출게요. 11시 반, 오케이. 11시 반 되면 다 끝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켜요. 제가 어제도 10시에 거의 다 끝났죠. 그전에도 10시에 끝났고 그리고 오전에는 1시에 끝났죠. 1시에 끝났다고 대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시 반 되면 다 끝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맥. 어쩌면 문맥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맥은 뭐냐면 10장 8절 11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조금 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맥이 이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가지고 지금 1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지금 이 본문은 요한이 이 저자인 요한이 책을 먹는 장면이에요.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보여줬던 모습하고 비슷하죠.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되겠죠. 에스겔이 책을 먹습니다. 먹자 그 책이 굉장히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레모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장면이 지금 요한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보다 하나가 조금 더 변형이 돼요. 그게 뭐냐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다? 쓰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말씀을 먹으니 입에서 달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들 경험해 보시니까.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단맛 보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먹고 쓴맛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단맛은 경험하는데 쓴맛은 본 적 있습니까? 쓴맛을 보기를 거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막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쓴맛이 나죠. 쓴맛이 나죠. 지금 요한이 그러한 이 말씀 사역, 다시 말하면 예언 사역, 예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에게 어떤 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 말씀을 감당할 때,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다. 여러분, 단맛을 보는 거는 다시 그것도 훌륭하지 한데 쓴맛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 적은 게 당연하죠. 근데 요즘 보면 단맛도 없고 쓴맛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단맛도 모르고 쓴맛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데 이게 뭐 단 건지 쓴 건지,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맛이 간 사람들이다.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맛이 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맛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요한의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비되는, 준비된, 그 얘기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문맥 1절과 2절인데요. 여기서는 딱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청량하는 영역과 청량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성전 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여기 42달,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 복습하시죠. 42달. 달수로 치면, 날수로 치면 며칠이에요? 1260일이죠. 예, 이게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리부터 재림까지. 예. 아는 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죠. 지금 이 1절과 2절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성전 바깥 마당이에요. 이 안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요. 여기 안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측량하다,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측량한다는 것은 세우는 것이고 측량하지 않는 것은 허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다소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땅만 밟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값진 물건들은 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안에 있죠.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온갖 금은 보화들을 다 탈취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성전 바깥 마당만 이방인들에게 밟도록 내버려두고 성전 안은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정된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전 전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 이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방금 앞에 요한이 책을 먹으면서 경험했던 것과 매우 흡사하죠. 요한이 책을 먹을 때는 단맛이었지만 배에서 쓰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동행하심과 감사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 그대로 그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으나 성전 안은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실 42달 동안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존재할 때 교회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부침을 반복합니다. 업앤다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는 지금까지 견제해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앞으로도 재림 때까지 교회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강하게 언제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성전 모티브의 메시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천임행심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을 설명하기를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1장 20절에 의하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일곱 교회라고 했으니 일곱 촛대라고, 숫자를 일곱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숫자가 둘이니까 촛대를 둘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촛대라고 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여러분, 왜 그러면 증인을 둘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시켰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증거와 성립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몇입니까? 둘이에요. 셋이나 넷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최소한 시작되는 그 숫자로서 둘. 이것이 증거, 증인의 증인거가 성립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증인이 증거라고 하는 의미를 연결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의 시큐리티 때문에, 안전 때문에 두 명씩 보내는 줄 알았어요. 예, 네, 그게 아닙니다. 증거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여러분, 1960년대 한국교회를 풍미했던 박태선 장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다 익숙한 이름이라고, 이름일 수 있겠습니다. 그 박태선 장로가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자기고 하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나의 형님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굉장히 예수님과 아주,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어쩌면 동질의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맞아들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니까. 그럼 맞아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이 돼버렸죠. 자, 두 감람나무 무엇이냐?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4장 죄송합니다, 4장에 보면 10절에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까? 선지자와 왕. 그래서 그 왕은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선지자는 여호수아, 제사장, 죄송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연결시켜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했어요. 연결해서 말하면 왕과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1260일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굵은 베옷 언제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할 때, 혹은 회개할 때. 자,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5절과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두 증인,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만 있습니까?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힌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뭔가 일관성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고요.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구약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자, 이런 선지적 사명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것이고요.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자, 지금까지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적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적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공동체이면서 두 감람나무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며 촛대라는 걸 통해서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20분. 자, 7절,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자, 이 7절부터 상황이 형격하게 변화돼서 나타납니다. 6절까지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다가 7절에 이르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두 증인이 가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9절 2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조금 이제 여러분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설교이기 때문에 그거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면 좀 늘어질 수가 있어서 중심된 내용만 우리가 다루고 넘어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제가 설교학 시간에 박윤선 박사님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절대로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마라. 그게 생각이 나서 그게 되게 저는 머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새겨졌어요.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마라.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9절과 10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수님처럼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처럼 장사 지내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사 지내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리포트합니다. 오해가 생길까 봐. 오해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그걸 부활했다고 속인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봐. 혹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속일까 봐. 이건 처음에 말한 걸 기절설, 두 번째 말한 걸 도적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장사를 지냅니다. 이 장사를 지낼 때 아르마대 요셉이 아주 정성껏 예. 그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무덤에 안치하고 그리고 몰약으로 씻고 세마포로 입히고 예. 그런 과정을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않는다. 장사를 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앞에 놓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해요. 저는 제가 죽고 나서 누가 그럴까 봐 굉장히 좀 마음이 쓰릴 때가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두 증인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괴롭게 했을까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삶이 엉망이 나서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괴로워요. 마음에 양심에 찔려요. 그러면서 그 삶이 그의 삶이 일면 또 훈모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미워해지는 거죠. 상당히 좀 제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저에게도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독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 너희들이 그렇게 약하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저도 그거 읽을 때마다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어떻게 다뜨리랄까? 겉옷을 달라면 어떻게 속옷을 줄까? 정말 그걸 생각하면 이 현대인의 삶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삶에 함몰되어 있는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까?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 살아라. 왜요?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죠?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왕조 산다는 게 너무 갑갑해요. 너무 희생적이라고 생각되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 어떻게? 혼자?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동급여 받고 서로가 처리처럼 아까롭게 하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덤에 장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한 극도의 수치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죽으셨을 때 아르마대 요셉에 의해서 아주 성대하게 그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두 증인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데 장사 지내는 그 과정에서는 살짝 오히려 더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마도 그런 고백이 이 두 증인의 경우에 실제적인 예가 아닐까. 자, 그 다음 감사하게도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3일 반이라고 그랬죠. 네. 자, 예수님은 이거 지금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얼마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근데 두 증인을 보니 며칠 만에. 사흘 반. 여러분 이 반자 지울까요? 3일 후에 딱 되잖아요. 가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 이게 좀 없었으면 쉬울 텐데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성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성경의 묘미가 살아나는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탓하지 말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탓하십시오. 여러분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 안에 3일 반과 담은 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60일이에요. 1260일을 연수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3년 반이 되죠. 3년 반하고 3일 반하고 이게 닮은 꼴이거든요. 이게 비교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3년 반과 3일 반의 관계예요. 자,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어떤 모습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3일 반 동안의 기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장사 지내지 않고 선물 주고도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짧죠? 3년 반이 길죠? 3일 반은 어때요? 짧죠?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다. 영광은 길고 고난은 짧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 본문이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아,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가더라. 아, 근데 그 어려울 때 조금 더 기뻐했으면, 조금 더 감사했으면, 어차피 지나가는 건데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임종의 순간에 야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잘 살 걸, 어차피 죽는 건데 조금 더 말씀을 잘 순종할 걸,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지나가요. 다. 네. 그렇습니다. 3일 반, 3년 반과 비교되는 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죠? 이게 뭐예요? 승천. 근데 이걸 먼저 선행적으로 보여준 그 모델이 있었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1장 7절. 벌써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구름 타고 하늘로 가는 그런 승천의 장면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 집사님 아까 어제 질문하셨는데 그건 딱 오후에 나오고 싶 믿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게 과연 뭘까?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승천의 장면이다. 방금 11절에서 부활을 얘기했고 12절에서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승천까지 두 증인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든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의 순간이든 두 증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다. 다만 장사 지낼 때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했다면 우리는 30년, 40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50년, 60년 또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은 훨씬 더 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또 그렇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부를 때 회개하지 않더라.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그 세상 나라가,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지 않은 그 강팍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이 본문의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경우를 소개해드렸고, 또 성전 모티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단맛과 쓴맛,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영역과 짓밟히지 않는 영역.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두 증인은 단맛과 쓴맛을 보는 거 보고 있죠. 마치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들이 막 짓밟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이 장사 지내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할 때, 장사 지내지 않게 되므로 극도의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참 강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전도하기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일곱 교회만큼 전도하기가 더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정치력, 문화, 그 어떤 것을 보고서 비교해서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흑에 불과한 공동체였죠. 그런데 요한은 도전합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 그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면,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게인스빌에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게인스빌을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 나는 성도니까, 평신도니까, 아 목사님 다 하지. 지금 이 말씀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두 증인, 교회 공동체거든요. 여기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외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면 제가 제외시켜드리겠습니다. 열외. 여기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 분 부교역자도 없이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이 게인스빌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필연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과 고난의 길도 있지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쓴맛이 있지만 단맛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방인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인스빌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